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자유라고 하면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이지만 그 설교의 본문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여러분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으셨어요? 그 내용을 읽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그거를 마음에 두시고 한번 설교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타이틀이 여기에 보면은 권위, 순종, 자유. 이 이름이 서로 이렇게 친숙해 보입니까? 친숙해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조화를 잘 이룬다면은 대단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세 가지 단어, 권위, 순종, 자유. 이 중에서 이 단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데서 여기서 주인공을 셋 중에서 하나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뽑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주인공이기에 나머지 두 단어가 필요할까? 자유? 저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권위라고 그러는지 어쨌든 여러분, 권위에 순종과 자유가 종속된 것을 저는 마음에 두고, 여러분과 오늘 설교를 한번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11장도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번엔 예배 질서를 위하여 공예배 때 일어난 문제를 첫째, 여자 옷차림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 둘째는 성만찬에 관한 일, 세 번째는 은사인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다루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문제의 해결의 키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일단락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11장 전반부에 언급되어 있는 여자들의 옷차림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 전 2000년 전그 당시 문화와 사회적인 관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핵심은 사라지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서 남녀 평등이라든지 뭐 남녀 우월 이런 문제가 이슈가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또한 예배 때 모자를 쓰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모자 쓰는 일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문화적인 어떤 관습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교리적인 문제로는 어떤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헤어 패션이 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를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돼서 바울이 이 문제를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나 혹은 헬라인들은 새로운 패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로부터 갈라지면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회당에서 나와 지금 우리가 예배처서라고 부르는 그런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 가면 남자와 여자의 예배 좌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섞여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회당에 가는 그들의 옷차림은 거의 검정색과 흰색, 어떤 유행을 찾아볼 수 없고 굉장히 수수한 그런 옷차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일랜드팍에 가면, 토요일 아침에 가면 이런 모습은 아주 쉽게 회당에 가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여자들의 옷차림을 보세요. 거의, 옷차림의 유행이 있습니까? 아이들도 어떠한 그 오늘 있는 어떤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21세기 유대교도 이런데 2000년 전 유대교의 상황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분위기였다는 거를.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의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습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러 간 유대 여자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 여자 머리에 수건 썼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 수에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거 쓰고 남자들도 저렇게 쓰고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여자가 두건을 쓰지 않고 머리를 드러내는 일은 도대체 어떠한 거기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그 당시 여자들이 머리에 모를 쓰지 않은 것은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거리의 여자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여자의 짧은 머리는 어떤 때는 고통이나 애통을 표하는 특수 상황도 있었지만은 여자들의 그 짧은 머리는 올바른 행동, 그러니까 품행이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걸 표시했다고. 반면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여자들의 긴 머리는 아름다운 의화한 장식으로 여겨졌고, 여자들의 권위와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었어.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 여자들이 수건을 쓴다는 의미는 나에게 권위자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은 나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거지. 그다음 결혼한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으며 정숙하고 귀한 집안 여자다. 품행이 단정하고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 관습 속에서 살던 여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머리에 이거를 벗어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유대계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변화를 지나서 어쩌면은 파격적인 변화, 문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시각에서는 성별 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남녀의 어떤, 우리도 여러분, 한국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가 7세가 되면 같은 자석에 앉지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유대로부터, 유교로부터 내려오는 큰 관습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자에게도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유대계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여자는 증인도 못 쓰고 카운트, 넘버링 할때 카운트도 안 되는데 여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허락이 됐던 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을 머리에 두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가면서 바울의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고 이 문제 해결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바울이, 이건 바울이 아닌가? 할 정도로 바울이 펼치는 논리를 읽어가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막 꼬여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주장하는 게 뭔가? 바울이. 예수님 안에는 모든 율법으로 자유로워졌으니 여자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남자나 여자가 같다는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맞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예배 시 여자들에게 수건을 쓰라고 권하고서 마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먹지 말라. 이런 권고나 지금 맡은 내용인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내리는 결론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내용에 항상 모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모순으로 끝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모순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쓰고 벗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며 구원받는 일과도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에게 수건을 쓸 것을 권하려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3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것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이유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여자분들은 아,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편해요. 그럼 불편하면 왜 불편합니까? 무엇이 종속된 느낌이 들려나, 그쵸? 꼭 남자에게 어떤 그, 그러나 이것은 타락된 세상에서 갖게 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런 감정에서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가 않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어때요? 저렇게 머리에 막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키파라고 하기도 하고 저런 두건도 쓰기도 하고 다 쓰고 있잖아.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가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지금 가리고 있잖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이유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까 여자도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머리를 가리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또 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 내가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어쨌든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11장 8절에서 9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무슨 저기 월드플레이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유의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말씀은 창조의 순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취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을 하와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어필하는 내용입니까? 11장 11절에서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멘트를 조금 전에 날리시다가 갑자기 주 안에는 남자만 있는 것거나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창조의 과정 속에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것처럼 자연적인 이치로 육체적인 여인 어머니를 통하여 남자도 났으니 결론은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 같이 보이는 멘트를 지금 여기서 디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의 우월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시선은 남자와 여자를 존재케 하신 뭐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6절에도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그냥 남자 여자 이런 논리를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하래.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야. 또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쵸? 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논쟁이 있겠습니까? 라고요. 저에게는 이렇게 항상 분명하고 딱딱 부러지는 듯한 명철함이 빛나던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렇게 명철한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꼬인 듯한 논리를 전개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이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고 확실한데 그거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말이 막 꼬일 때가 있어. 이거 말인지 저 말인지.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꼬입니까? 너무 민감한 상황일 때. 또 이거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저는 민감한 상황인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지 뭐 어려서 이해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든지 어쨌든 상대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면 자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의 처지하고 맞춰서 설명을 해주려는. 근데 그 처지가 상대방의 케이스가 완전하지 않을 때 내 주장과 그 케이스가 완전하지 않을 때 뭔가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뻐거덕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전제로 놓고 제가 지금 바울의 논리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라는 의미는 두목이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 기준, 근원, 권위의 원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 권위, 자유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단어가 주를 이루느냐. 권위 때문에 자유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즉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과정 속에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두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두 존재의 기원은 결국 하나님이시므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동등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피리어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머리 하면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당시 권위의 순종을 나타내는 관습이 복음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기존의 관습을 따를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남녀 관계는 지금도 존속하지만 두 개체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각각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각각의 인격체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각각의 임무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권위에 대한 순종은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여러분 신앙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 쓴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항합니까?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나 인간 타락으로 인하여 생겨난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갔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겠다는 생존 이러한 본능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남녀간에서도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강탈했으며 결혼을 어떤 정치적 거래나 종족 보존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갖다 대겠죠. 하지만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을 받기도 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올바른 사랑과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남녀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제 남녀가 바르게 돼서 남자는 어떻게 해라 여자는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남자는 어떻게 해라 여자는 어떻게 해라고 바른 관계를 설명하고 해서 누구를 먼저 설명하고 싶어요? 남자를 먼저 설명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여자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마치 여기 뭐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자가 더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서? 심오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두고서 제가 열심히 가르칠까요? 교회에 일단 열심히 나오는 사람부터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받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당시 남자보다 숫자가 많았던 여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마 먼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대부분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깨닫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성숙한 사람부터 실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달아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걔가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 그냥. 근데 오늘날 현대 여성들에게는 어쩌면 거부감을 일으킬지도 모르지만 결코 이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는 열등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셨는데 왜 스스로를 비하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만든 분 기분 나쁘시고 만든 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결혼한 여자에게는 자기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를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에서 서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무엇보다도. 남편들은 자기 부인 한마디의 칭찬과 인정이 다른 사람 100명, 1000명의 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걸 아시는 분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어떤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정과 인정을 삶의 시스템 속에서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남자도 여자도 아닌 누가 내리시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에는 분별력과 설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어떤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기도의 어떤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남편을 조용히 설득하고 그가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아내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남자는 될 수 있지만 남편이 되려면 여러분 대수술을 해야 돼요. 어떤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창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술이에요? 갈비뼈 내는 수술 했잖아요. 남자가 적어도 한 여자를 책임지는 남편이 되려면 총각 때 가졌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 마음속에서 막 그냥 뭐가 막 뛰어올라 기쁨이 막 올라오죠. 와. 하나님께서 남자를 거의 죽게 하신 다음에 그 희생으로 여자를 만드신 과정의 의미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취하려면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남자가 아내를 얻으면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남자는 힘으로 여자를 정복하고 할 수 있는 한 여자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육체적인 사랑만 했으며 성을 상품화까지 해버린 것이 타락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모든 야망, 욕망, 취미, 꿈까지도 이 갈비뼈와 함께 수술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녀의 사랑을 바르게 회복해야 할 책임이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부부관계나 남녀관계의 회복에서 여자의 책임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 남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종하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은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복종하는 일이 더 쉽습니까? 아닙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모으면 기독교를 모르는 남자는 절대로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무엇을 가장 잘해주는 것이 가장 기뻐할까요? 무엇을 해주면은 아내가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가방 사준 거.
가방을 못 사주는 날이 못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듯 성경은 남자 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울은 이런 깊은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꼬인 듯이 어렵게 설명하면서 여자들에게 두 권을 쓰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금 막 시작된 신앙의 출발선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고집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어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서 교회를 오해 또는 왜곡되게 하는 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굳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주 안에서 얻은 자유는 사람에게 여러분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내는 위로부터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절제하고 배려하고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이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에게도 얘기했지만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인가 기쁠 것인가 어떤 여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남편이 훌륭하고 존경해요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돈을 못 벌어다 주면, 돈을 못 벌어오는 날은 오면 존경 못 받습니다. 또 이벤트를 잘 해주면, 먹을 거를 이렇게 잘 주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약간의 어떤 필요가 있지만 결혼 생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사랑과 어떤 거로 살아가지만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간의 존경입니다. 리스펙이에요. 존경. 내가 우리 남편을 무엇으로 존경할 것인가? 내가 우리 아내를 무엇으로 존경할 것인가? 돈 잘 벌어다 주는 것으로 존경하면 돈 못 벌어오는 날 존경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재미도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결혼 생활의 롱런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서로 간의 존경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만족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서로를 서로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존경받고 아내도 남편에게 존경받을 때 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것으로 리스펙트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1832년에 태어 1905년에 죽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신사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미셔너리로 간 거예요. 근데 저런 의복과 저렇게 입었던 사람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고 변발을 하고 왜 그 중국 사람들 뒤에 이렇게 하고 이런 왜요? 이렇게 변했어요.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당시에 영국에 안한 문화에서는 중국 사람들을 미개인이고 야만인이고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겁니다.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음식이나 자기의 그 어떤 마음, 이런 머리에서 모든 것들을 문화를 다 이들에게 맞춰가면서 복음을 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열었다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지만은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러면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권리를 다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 여인들이 머리에 신경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다가 벗어버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난 자유함 얻어서 봐라. 나는 이런 문화와 관습을 깨고 이런 자유함을 얻은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했던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는 여러분 권위가 있음을 잊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의 그 모든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남녀에 대한 우월과 열등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남녀의 우월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무슨 얘기하고 질서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누가가 높기 때문에 질서고 낮기 때문에 질서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가리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여러분 권위는 다른 사람이 다 인정을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의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아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남편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는 아내가 권위를 인정할 때 남편의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남자분들은 명심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이 참 엉키는 것 같이 잘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을 잘 깨닫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셨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아버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며 나의 주신 모든 자유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아버지는 그 자유를 아버지 절제하는 데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포기까지 할 수 있는 아버지 진정한 높은 차원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우리 새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